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상호 교류를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타이완의 관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내놨다면서 새 지침은 타이완의 접촉에 대한 지침을 자유화하고 미국과 타이완 관계법과 3대 공동 성명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새 지침과 관련해 타이완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며 국제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안보와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지침을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언론들은 새 지침이 미국 관리들이 타이완 관리들과 미 연방청사에서 실무급 회의를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번 새 지침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샤오메이친 타이완 주미 타이완 대표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북한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대사관 공보실은 어제 북한의 국경이 계속 폐쇄 상태에 있다면서 백신을 포함한 어떤 의약품도 반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백신인 스푸트니크V가 소규모 분량이 북한 내 전문가들의 자체 검증을 목적으로 북한으로 공급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사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부인한 겁니다.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BOA에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면서 5월 이전에는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국경을 전면 폐쇄했으며 아직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법원이 군장병 살해 혐의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군부 소유 미아와디 TV를 인용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군사법원의 첫 사형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 오칼라파에서 장병 2명을 공격해 이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얀마 인권단체는 지난 2월 1일 이후 군부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가 614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시민들이 시위 선동 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군경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자동화 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군경이 중화기를 사용하고 로켓 추진 수류탄이 발사되는 등의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182억 위안, 미화 28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알리바바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해 소매상들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알리바바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존 최고 과징금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과징금과 별도로 향후 3년간 상황 개선에 대한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받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많은 노력을 통해 법을 지켜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이달 말 2+2로 불리는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인도 간2+2 회의는 2019년 11월 열린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인도 태평양의 4개 나라 협의체, 쿼드 참가국인 두 나라가 회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인도 측에선 S. 자이샹카르 외교장관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주말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념일로 지키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매장당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의 축일이죠. 그런데요, 이 한 미국인 남성이 이날 선행을 한 내용이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미국인 백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용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부활절 새벽에 이 한 남성이 이 식당과 주변의 여러 식당에 들어가서 현금을 좀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이 미국인 남성의 식당은 유리문까지 깨졌습니다. 새벽에 강도 침입을 알게 된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부활절임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삶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돈이 문제라면 당신에게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을 거고 개인사도 묻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당신이 간 잘못된 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4,000회 이상 공유되면서 미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상점 업주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네요. 그런가 하면은요, 지난해 한 아시아 남성을 폭행한 백인 남성이 12월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100일간 구금됐었는데요. 지난달에 90일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피해를 당했던 동양계 이 남성이 추가적인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이 백인 남성은 징역 대신에 회복적 사법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절차는 말하자면은 그 육체적인 구금 형식의 벌이 아니고요.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 대화, 실천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으로 특히 아시안 혐오 범죄 사건이 이어지는 요즘에 용서의 미덕을 보여준 사람들의 얘기도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이어서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또 BO의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케첩 대란. 감자 튀김에 찍어 먹고 오믈렛에 뿌려 먹는 토마토 케첩. 한국인이 고추장이라면 미국인은 케첩이라고 할 만큼 미국에서는 각 가정에 케첩 한 개는 있을 만큼 소비가 많은 식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식당 업계가 제한적으로 영업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식당에 주기적으로 공급되던 케첩 소비 또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백신 접종과 함께 풀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케첩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당시 미국의 대형 상점에 화장지가 품절되는 상황과 견줄 만큼 미국의 식료품 매장 케첩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는 내용을 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토마토 케첩 제조 회사로 미국 내 케첩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크래프트 하인즈는 이 생산량을 약 25% 증가시킬 제조 라인을 추가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USA Today가 확인했습니다. 즉석 가공 음식 식당, 패스트푸드 대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700개에 가까운 분점을 둔 롱 존 실버 LLC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2차 공급업체로부터 케첩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수요는 몰리고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케첩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회사는 추가 비용 50만 달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4만 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지난해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미국의 어린이가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한 해 부모를 잃는 자녀들의 수보다 무려 20%가 높은 수치인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가 발간하는 소아과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 특히 흑인 어린이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37,300명에서 43,000명이 최소한 부모의 사망을 경험했으며 특히 미국의 어린이 비중은 14%에 불과했지만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흑인 어린이의 비중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정한 수치는 인구학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산출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은 아이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가족들이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협회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교육,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국가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외상성 슬픔, 우울증, 열악한 교육적 결과, 의도하지 않은 죽음 또는 자살의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동현 기자 함께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을 공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회의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를 거친 뒤 12일 만에 외부에 공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바이러스 확산 이후 중국과 국경 봉쇄 조치도 단행하는 등 초특급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외국에서 열리는 다른 스포츠 행사에도 불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내 국제 경기 취소 등도 이어졌습니다.
네, 바이러스 외의 이유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일본과의 불화도 올림픽 불참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에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과거사 문제, 납치 문제, 교총련 확교에 대한 방역 차별 등 전방위적으로 대일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기다리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외 환경도 부차적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네.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으나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재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와 같은 북한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조치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엄중히 대처해온 것과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보죠.
우선 뉴욕타임스 신문은 6일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고립된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불참 결정은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올림픽이 고립된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을 무너뜨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는 상황이라며 올림픽 해빙에 대한 희망은 아마도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의 불참 결정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되살리려는 희망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이유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에 취약한 열악한 보건체계와 극심한 경제난에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엔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북한의 편집증이 반영되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라고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거의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핵전쟁 수행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 고위관리가요. 최근에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미 공군 소장은 최근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절과 달리 러시아, 중국이란 두 개의 완전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핵무장을 신봉하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을 억제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더 새롭고 강력한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 제재는 이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고도화 개발 노력을 억제하는 데 미미한 역할을 끼쳤을 뿐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전술의 고도화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죠.
네, 스토스 소장은 북한 전술 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선제 핵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전술 핵을 나누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며 폭발 강도 기준에 따라서는 저위력 핵폭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제한된 사거리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섞어놓은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강조한 전술 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위력의 정도나 사거리가 아니라 핵 선제 공격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핵무기의 위력이나 사거리보다는 이 같은 핵 선제 공격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그와 같은 무기가 악의적인 의도와 함께 투사될 경우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역량에 대한 평가도 언급을 했네요.
스토스 소장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험을 통해 수중 발사 역량을 과시했지만 완전한 실전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19년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이 향후 실전 배치될 경우 소음이심의 원거리 잠행 기능은 미미해도 한반도 연안에서는 충분히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북한의 예상 외 대량 살상무기 역량 진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외부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했네요.
이와 관련해 스토스 소장은 민간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등의 원천 기술의 외부 확산은 수여국의 자체 기술 개발 도약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항상 증명됐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군 주도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쿼드 국가들이 참여하는 영내 연합해상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프랑스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다섯 나라 해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정례 합동해상훈련인 라페루즈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 해군이 추가되면서 지난 3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 이후 실시된 역내 첫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평가됩니다. 훈련에는 미 칠함대 소속 상륙수송선 서머셋호를 포함해 5개 나라 군함 8척이 동원된 가운데 미 해병 제15 원정전투단은 우방군들과 기동, 방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6일 VOA에 이번 훈련은 프랑스와 같은 여외국가 역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은 직접 중국을 겨냥하는 조직은 아니라며 민주주의와 같은 영내 공동가치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중국의 불량 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 또한 아니라며 자유와 개방에 초점을 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향후 군사적 전개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유사시에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이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쿼드를 중심으로 한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이 가치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중국 문제뿐 아니라 재해,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대처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국 군대들 간 상호 운용성 확대는 이 같은 다양한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내 훈련 참가국들이 한반도 긴급 상황이나 전쟁 발발 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유엔군 사령부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이들 지원국의 역량을 모아 한미연합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훈련 말고도요. 최근 영내 미중 패권 경쟁과 연계한 군사적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7함대 소속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타격전단이 4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즈벨트 항모타격전단이 지난해 7함대 전구에 파견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되는 남중국해 전개입니다. 루즈벨트 항모타격전단은 남중국해 전개 중 고정익, 회정익 항공작전, 해양기반 타격훈련, 반잠수함 훈련과 함께 조정된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6일 항공모함 랴오닝호 등 함정 6척을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공해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전개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독자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죠?
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 제재를 2년간 더 연장하고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
일본 정부의 연장 결정으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학 불허 등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 등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연장을 통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외에도 현재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제재는 1950년 12월 적성도 교육법에 따른 해외 자산 통제 규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 위협 감소법,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대북 제재 강화법 등 직접적인 대북 제재 법안과 더불어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 12개의 일반 법률을 적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나 네.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제재의 골자로 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입니다. 유럽 역시 대북 독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권 관련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처음으로 각국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EU 회원국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을 적용했습니다.
네.
영국도 지난해 처음으로 독자적 인권제재법인 세계인권제재법규 2020을 발표하며 북한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북제재 명단에서 현재 영국이 대북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은 137명, 기관은 99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역시 독자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북한 미사일 부품 수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호주 당국이 기소된 최찬한 씨의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과 미 전략사령부의 북한 핵 역량 고도화에 대한 평가, 또 쿼드를 중심으로 한 역내 다국적 훈련 강화 움직임과 또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연장 조치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15일은 미국의 소득세 정산 마감일 택스데이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의 켈리 어브 선임 기자와 함께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년 중에 가장 바쁘신 시점일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So my name is Kelly Philip-Serb and I am a tax attorney and a tax writer.
네, 제 이름은 켈리 어브입니다. 세법 변호사이자 조세 전문 기자인데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금 관련 뉴스를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에서 이런 자격, 그러니까 세법 변호사 겸 기자인 사람이 남녀를 통틀어 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독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taxgirl.com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세금을 전문 분야로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So it really touches like every part of your life. It affects so many decisions. I think we like to think about it.
세금은 곧 삶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세금이 관여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선 그래요. 세율을 따져서 어디에 거주할지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디서 물건을 살지 따져보기도 하잖아요. 당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꾸밀 때도 세금을 빼놓고 이야기가 되나요? 우리 일상 구석구석 세금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 하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래서 현명한 납세자, 스마트 택스페이어란 말도 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을 줄이는 비결이 있나요?
Well, so I would argu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just saving money and being a smart taxpayer, because.
자, 우선 세금을 줄이는 것과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 낼 돈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비결 같은 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사람마다 처한 이 경제적 상황이 달라서인데요. 현명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퇴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면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아는 것, 뭐 이런 게 중요하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금 제도와 정책의 변화폭이 커요. 자, 이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금 제도 변화로 이 소득세 정산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석 달 연장한 게 대표적인데요. 그 밖에 중요한 건 어떤 조치가 있나요?
Oh gosh, there's so much that's changed this year.
아,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전년도에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이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 분기별로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1, 2분기에는 한 차례로 통합해서 부담을 덜도록 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시 얼브 기자의 보도 활동으로 화제를 돌려야겠는데요. 언론계에 입문하신 계기는 뭔가요?
Well, I've been a practicing tax attorney for about...
기자보다 변호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세법 변호사가 된 지 23년 정도 됐는데요. 제 고객들이 현명한 납세자가 되도록 돕는 게 제 임무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고객들을 위해 그때그때 정리해둔 정보들을 일반에 공개하면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 5년 만에 포브스지에 전문 기자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과의 인연이 계속되면서 제 웹사이트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온라인 방송을 통해 이런저런 세금 관련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고요.
법조계와 언론계 모두 남성 중심적인 곳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여성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자리 잡기까지 순탄했습니까?
So that's a tricky question because I would say it's difficult. I'm kind of choosing my words carefully. I don't want to overstate it.
아,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이네요. 지나친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그냥 어려웠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힘들었던 걸 과장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법조계 중에서도 이 세법 분야는 특히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돈을 다루는 곳이라서요. 이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 권력이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하려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남아있거든요.
돈을 다루는 건 남자가 할 일이다, 이런 풍조인가요?
At least when I first began, it was very much dominated by white males, white older males. So it was very.
그렇죠. 제가 처음 세법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이 분야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백인 고연령층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젊은 사람은 끼워주지도 않는 분위기 아시겠어요? 어떨 때는 이 회의장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럼 변호사가 되신 5년 뒤에 언론계에 발을 들이실 때는 어땠나요?
On the journalism side, it was a lot easier.
언론 쪽은 상대적으로 적응이 쉬웠어요. 저는 변호사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거죠. 제가 포브스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담당 부장이 여성이셨는데요. 저를 비롯한 조직 내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습니다.
전문성도 갖추신 상태에서 좋은 분을 상사로 만나신 거네요.
You know, I very much felt that it was still a man's world because we're.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남자들의 세상이에요. 제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경우는 훨씬 힘든 싸움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이나 경제 분야는 정치적인 기사를 쓸 일이 없어서 정부와 마찰이 좀 적지 않나요?
Oh, I would argue that it's not politically neutral because almost all.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반박을 해야겠습니다. 이 세금 제도를 집행하는 건 행정직 공무원들이지만 그걸 움직이는 정책은 정치가들이 세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소득세 정산 과정에 벌금을 매기는 기사를 쓸 때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왔어요. 자기 쪽에 불리한 논조라는 불평이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최대한 정치적이지 않은 태도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언론 자유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Oh my gosh. So that changes all the time, right? I would.
아, 그건 참 자주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엔 이전보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미국인들의 적이라는 말이 정부 고위 책임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텔레비전에서 그 발언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엄마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엄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제분께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Trying to explain to my kids that I can keep writing and I'm okay.
엄만 괜찮아. 엄마 계속 기사 쓸 수 있어. 라고 말해줬죠. 정부 당국자의 자극적인 발언은 발언일 뿐이고 실제 물리적인 위협으로 나타나는 곳이 미국 사회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이 풍토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기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원래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을 탐욕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예전에는 변호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VOA 한국어는 북한으로 방송하는데요. 세금 전문 기자로서 국제 문제를 다룰 일이 있나요?
And also, you know, internationally as well, I've covered a lot of what went on in Russia with and how that has affected U.S. tax policy.
그럼요. 국제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쓸 일이 많아요. 이 대러시아 관계가 미국 세법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 세금 제도를 손질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경제체계의 건전한 일원으로 편입해서 역할을 하는 게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awesome.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페이스북과 제 웹사이트에 오늘 VOA와 유익한 이야기 나눴다고 꼭 적을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의 켈리 어브 선임 기자와 세금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The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논쟁은 우드로 윌슨 정권 말기에 미국 정치에서 주요 쟁점이 됐고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뇌졸중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고 건강 문제로 후보로 다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임스 콕스 당시 오하이오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콕스 후보는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윌슨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콕스 후보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워런 하딩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하딩 후보는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딩 후보는 미국의 국제적인 문제에 관여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 공약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 가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와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 사이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콕스 후보는 윌슨 대통령의 꿈이 실현된다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고 미국은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평소 윌슨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고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랐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콕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미국인 가운데는 더는 유럽 일에 관여하지 말고 미국 국내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에 맞서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더는 남의 나라 문제로 골머리 앓지 말고 이제는 국내 일을 챙기자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세계 평화도 좋지만 이젠 좀 국제 문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가야 할 길을 갔으면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고 이제는 하딩 후보와 함께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와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명확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며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자유,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자는 콕스 후보와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자는 하딩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평화보다는 미국 내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인의 속마음은 국제연맹과 자신의 뜻을 지지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 거죠. 윌슨 대통령은 사람들이 왜 국제사회의 단결과 세계 평화에 대한 자신의 꿈에 동참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로 미국이 역사상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이 국경 넘어 세계 다른 나라 문제에 힘을 쏟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1920년 대통령 선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은 바뀌었고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세기인 1900년대가 시작되고 처음 20년 동안 미국은 외교 정책을 활발히 펼치면서 세계 여러 지역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은 투표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과 돈을 희생하는 것에 지쳤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계 평화보다는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젊은이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인 두 대통령 시대를 살아온 거죠. 이 시대 젊은이들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목격했고 그런 만큼 이 길을 마련한 두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바다 건너 미국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마치 잔뜩 부풀어 있는 풍선을 뻥 하고 터뜨리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고 미국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1920년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과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얘기는 더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앤디엄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꿈을 위한 꿈 들어보시죠.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리치몬드로 온 지 20일 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냉방기기 에어컨 전문 기술자로 자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가 몰고 다니는 작업용 승합차만 봐도 앤디 씨가 어떻게 일하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럴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다
파트를 이게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 갔다가 뭐 현장에서 파트를 바로 바꿔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파트를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이게 종류가 총 몇 개쯤 될까요?
한 몇백 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기본으로 많이 쓰는 것들만 요 가방에 넣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할 땐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웬만한 게 이렇게 수리가 되거든요.
전국 어디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장비와 부품들이 촘촘하게 나무로 짠 선반들에 진열돼 있었습니다. 하루 다섯 곳은 기본으로 다니며 출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명함 한 장 없는 앤디엄 사장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스케줄이라고 하면 그냥 뭐 대체로 그러니까 제가 전화 오면 그날로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 대체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울 때 그날로 바로 와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고 나부터라도 이렇게 고장이 나고 또 오면 바로 이렇게 와서 해주길 바라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데 저는 공식적으로 출장비를 한 80% 정도 채택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가방 어떨 때는 뭐 출장비 한 푼도 안 받고 나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진짜 이게 그 몰라서 이게 스위치 하나 잘못 닫혀놓고 그걸 몰라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시간 인건비 $80는 이 지역에서 중간보다 아주 조금 높은 선인데요. 비싼 미국 회사들은 $120를 받고 개인 사업자들 가운데 $30까지 낮춰 손님을 모으기도 한다는데요.
제 노동력의 가치가 그분들한테 인정이 돼야 뭐 찾아주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안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뭐 10불이라고 해도 안 찾아주면 못 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제 품삯을 그렇게 전해도 그만큼 쉬고가 있으니까
시작부터 정직하게 양심껏 손님들을 상대했다는 앤디 씨. 그의 성실성과 실력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앤디 씨의 고객 리스트가 있나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 자체가 저는 핸드폰을 다 저장이 되고 그래야 하니까 그냥 핸드폰이니까 그 고객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내가 그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일단은 그 주소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핸드폰에 제가 뭐 다 저장을 해놓고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전화기를 열어 고객 목록을 살피는 앤디 씨.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요즘 확인 매일 계속 늘어가지고 네, 지금 제 연락처가 570명 정도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분들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지금이 아닐까.
전화기에 저장된 500명의 고정 고객들 때문에 앤드 씨는 하루 평균 5건의 출장으로 주말까지 채워집니다.
Oh, the good life.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삶을 누릴 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앤디 엄 씨. 앤디 씨에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앤디 엄 씨는 지금도 같은 꿈을 꿉니다. 2003년 탈북해 강제 북송된 2004년, 맨정신으로 사라지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충격과 압박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을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항상 보면 그런 쪽이거든요. 그냥 강인데 숲속에 숨어서 숲을 어떻게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막 이래야만 그게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그런 걸 겪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그 상황이 항상 보면 또 한 탈출해야 되는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꿈을 그냥 꾸는지 근데 일단은 힘이 들죠. 저는 그 소리도 지르고 밤에 그러면 그 어떨 땐 제가 소리 지르다가도 일어나고 그래야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꾸세요?
아, 글쎄 거의 뭐 저는 자주 꾸는 것 같아서 좀 꿈이 많은 편인데
북한을 탈출하고 싶었던 불안했던 20대 청년. 늘 강 너머 넓은 땅을 바라보며 당시의 삶이 고문 같았던 앤디 씨에게는 지금도 그 시절은 극심한 불안과 불행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삶인데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다면 고통의 시절을 반복하고 있는 그 꿈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앤디 씨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발대되면서 이렇게 가신 꿈이 뭐였었냐면 아, 그래도 북한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혹시 북한에 이렇게 잘 되면 나는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은 아직도
네, 지금도 내가 그러니까 돈 진짜 그 좀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참 제가 그러니까 그 12년 전에 이렇게 떠나올 때 그 봤던 북한 어린이들은 진짜 그냥 얼음 녹인 거 얼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었으니까 제가 지금은 한 10몇 살씩 된 조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조카들한테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한 번 빈대는 못 사주고 이렇게 나오고 거래를 했는데
앤디엄 씨는 20대 청년 시절 중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북한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얼음 과자를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훗날 북한 어린이를 위한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앤디 씨의 꿈입니다.
그래도 한 10년 후쯤에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생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북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공장을 차리고 나면 더 이상 그 꿈은 꾸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전화를 해도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시간도 거의 없는 거거든. 뭐 오늘 뭐 아침은 뭘 먹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릴 적 떠나온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전화 통화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일이라도 기회가 온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곳. 고향 땅에서 친구들과 소주잔 기울이는 마음도 가슴에 묻고 사는 앤디엄 씨. 그 땅이 그렇게나 싫어 떠나온 지 20년 세월이 되어도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앤디 씨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명어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